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의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직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서로 돕고 경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지도자를 온전히 세우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또한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또한 세상 그런 것으로 인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면서 작은 선택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시하고 그러면서 한 주일 좀 편안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설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떠올리고 제 자신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천국 백성답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으로 행하고 가르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진양쌤이 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며 다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이사야 40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명쌤이 5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사람을 배워주는 자, 곧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자만하며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 착각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모든 신자들로 구원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시키기 위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자기는 죄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명쌤이 5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받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노엽게 만들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서 라가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네, 라가는 직역하면 바보나 멍텅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라가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갑자기 살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욕하고 화를 내고 다투다가 살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살인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다툼이나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23절을, 진양쌤이 5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곧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소극적으로 형제를 욕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명쌤이 5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한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홀이는 무엇인가요?
네, 홀이는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먼저 이웃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잘못을 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27절을, 진양쌤이 5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라도 가늠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겉모습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는 말씀을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네요. 마음과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29절을, 진양쌤이 5장 30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나 삶으로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혹시라도 우리 눈과 손이 우리를 실족해 하여 가늠하게 만들면 눈을 빼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을 하거나 놓아여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마음과 삶으로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늠의 매개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은 모든 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간음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진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려야 하는 건가요?
네, 우선 여기서 눈을 빼고 손을 찍어 내버리게 하는 죄는 직접적으로는 간음죄이지만 넓게 모든 죄로 적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눈을 빼고 손을 찍어 내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정법 과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5장 31절을, 진양쌤이 5장 32절을 읽어주세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내와 헤어지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배워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함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이혼의 이유를 음행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봄양쌤이 신명기 24장 1절을, 진양쌤이 마태복음 19장 3절과 7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쭈어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서 모세는 아내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혼증서를 모든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음행한 연고가 아니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힘없는 아내를 내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이라고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말씀을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을, 제가 5장 35절을, 봄양쌤이 5장 36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타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은 맹세와 관련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다 아니다라고 말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하늘과 땅, 예루살렘과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능력이 없기에 맹세를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결국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머리,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옳다, 아니라 말하는 것에서 지나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네, 저와 쌤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말한 것처럼 맹세의 의도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에 거짓이 없다면 맹세가 필요할까요?
거짓이 없다면 맹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간을 모면하거나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맹세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맹세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확신시키시고 믿게 만들기 위해 과하게 포장해서 말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자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맹세 없이도 서로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임을 입증하십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 착함, 성실함, 도와줌 등의 신앙 모습이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이었던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먼저 하해하려는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혹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이후 앞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율법을 지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중심으로 지키고 가르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방향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복돋아 주시는 것이고 못할 때는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방향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북조선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를 준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이렇게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거네요.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겠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힘과 소망을 주는 오늘 말씀을 먼저 성경의 문맥에 맞춰서 살펴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언제나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 자족함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갑자기 무언가를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시고 만지셔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선 먼저 자족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네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우리가 자족함의 덕목을 지닐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족함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 중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자족함의 비결을 알아보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족함의 비결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때 우리는 자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앙에 대한 목표가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될 때 자족함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앙에 관한 목표를 강력하게 갈망할 때, 그럴 때 자족함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큰 목표는 복음 증거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진 대로 그 상황에 알맞게 복음을 증거했고 상황이 좋아져서 부유해지면 또 그 환경에 알맞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만족했던 거네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동족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고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자족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자주 고백하면서 이러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현재에 적용시켜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신과 같은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어서 자신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증거자가 된 것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려면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하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내가 가장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네요. 거룩함을 열망하고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도 관리해야 하고요.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족함이 임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마음의 우선순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반에는 본인을 소개할 때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반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자신의 죄성을 더욱 많이 발견했던 거군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더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 복음 증거라는 삶의 목적이 더욱더 뚜렷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족함을 누리려면 구원의 은혜라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성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계속 깨달아야 하겠네요. 동시에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해야 하고요.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함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자족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자족함을 갖는 두 번째 비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 붙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고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자족함을 가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복구하기까지
상실이 메꿔지기 전에는 언제나 결핍과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인간관계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시간과 돈에 대해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돈의 힘이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시간과 돈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여길 때 우리는 청지기적인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자족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과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였던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시간과 돈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적 전통에서 말하는 시간과 돈의 소유권 포기는 매우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청교도들은 하루의 시작을 오늘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제일 먼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과 일과를 보냈던 거네요. 하루 시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몫으로 여기는 것이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의 핵심 사항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들은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짜증이나 불안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방해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일이 지연될 때 내 시간이 낭비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마음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시간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군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죠.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였던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은 수입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이 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몫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헌금과 구제를 남는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된 돈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소비의 기준을 쉽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 벌수록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의 소비 앞에서는 부담을 느꼈고 오히려 절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수입이 줄어들 때는 생활의 안정이 무너져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소비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도들은 시간과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신앙에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유권을 포기함으로 주어지는 자족함은 훈련된 신앙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교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삶의 태도가 생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습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삶의 태도는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노력을 했고 훈련을 했다라는 뜻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은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길들이는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풍부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부족할 때는 원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함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처럼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훈련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런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족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의 결단과 구체적인 생활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자발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시간과 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셔서 훈련을 통해 자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꿈과 야망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도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건가요? 또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도 정말 이루어주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분명하다면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 돈, 명예, 권력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잘 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어서 무언가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런 예가 실제로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경우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때 솔로몬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세상의 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니까 구한 것 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로 채워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족함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족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간과 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족함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청도교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저의 직업상 이게 새벽 출근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좀만 늦게 일어나면 급하게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느라 기도를 못하고 이제 출근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하루의 시작이 어떠한가가 얼마나 삶에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 몸으로 체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저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잘 안 되는 그런 저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바로잡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생기면서 내일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자족함을 갖는 비결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물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에 따라 자주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해외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의 체력은 너무나도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1년 동안 운동할 정도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고 정말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저는 역시 운동을 하니까 추운 날씨에도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건강이나 물질도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